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주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동산의 주 지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천사장 나 내 죄를 담당하사
복음서에 나오는 살로메는 세베드의 아내였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살로메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이름에는 평화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름도 평화라는 뜻인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여성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살로메라고 불렀습니다. 세베드는 가버나움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두 아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따르는데도 세베드가 막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세베드 역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살로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빼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줄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몇 여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예수를 따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틀림없이 슬피 울면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무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살로메의 감동과 기쁨은 어디에 비길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살로메를 이런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하지 않고 좀 다른 모습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자기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두 아들을 위해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그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죄악된 행동이었을까요?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어머니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잃으면 살로메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을 위해 이런 청탁을 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살로메와 그의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살로메는 그날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2장.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나를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 모두도 기뻐하리라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나는 몹시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기보다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결코 부풀려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부분의 뜻에 따라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가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권위를 빌려 용서한 것입니다. 혹 용서할 일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 내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식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어야 할 형제 디도가 오지 않아서 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우리를 포로로 끼워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똑같이 풍겨나옵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무서운 냄새이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달콤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임무를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러 돌아다니는 행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고난 내 영혼 변실 곳과 풍랑인 어두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민수기 제7장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따른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재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재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두 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재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재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래야 모세는 수레와 항솔을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와 황소 여덟 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마르 주의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소속 암미나답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돔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돔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아르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돔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돔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아르 아들 느다넬이 바친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로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돔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돔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로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우르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우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돔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돔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우르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삿대 아들 술르미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우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돔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돔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삿대 아들 술르미엘이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가짜 선의 지도자 루야드 아들 엘리야삽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장만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됨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됨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루엘 아들 엘리야삽이 바친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장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됨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됨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스르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됨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담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스르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의 지도자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돔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돔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드 아들 아이에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돔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돔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사드의 아들 아이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고라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됨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됨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거르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제물이다. 열두째 날에는 납달레 자손의 지도자 예나의 아들 아이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재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련된 새끼수당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돔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돔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수당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친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의 열둘, 은대접의 열둘, 금잔의 열둘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열둘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수당이 12마리, 일련된 수당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제물이 있다. 수뎀소 12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수당이 60마리, 수뎀소가 60마리, 일련된 수당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너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 여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소승함을 얻겠고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사역 시기에 황폐화되고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봐야만 했고 그의 책 서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안타까움과 한탄어린 고백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상은 소망적이었고 비록 죄로 인하여 멸망당했지만 회복시키시리라는 이상을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의 생명회복을 경험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왜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고 파괴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시기는 바벨론 포로의 아픔을 겪으면서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해야 했던 고난 속에서 약속의 민족, 선택된 백성에게 이런 엄청난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한탄을 하면서도 절망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비단 에스겔 시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쓰라린 종노릇의 고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있었고 이것이 사람의 고통의 시작은 아닙니다. 에덴 이후 세계 도처의 비극적인 일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가난과 질병 같은 저주스러운 운명은 계속적으로 유토피아의 낙원을 갈망하는 사람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들의 영원히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극의 순간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얼룩지는 인류의 운명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은 것들 뿐이었고 이것이 세상 창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둠과 좌절로 끌고 가는 원인은 결국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왕노로 태부르려는 사람의 사악한 욕심에서 연루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미제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과학의 최첨단에 서서도 이것만은 해결하지 못한 숙제요. 많은 역사 속에서 소망적인 기대를 가지면서도 역시 불가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경이 선언하는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사람의 모든 조화를 깨뜨리고 가장 잔인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불러들인 것이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우리의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의 해결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이 모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결국 죄와 연결되어 있고 꽃 같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근본적인 회복은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건 모든 긴 역사 속에서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피로만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죄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 흘려진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데마다 생명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상반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십자가는 곧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도 복음의 핵심도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로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계속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약 성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속은 아직도 미래적입니다.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은 이 약속 성취의 시작에 불과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보다 미래의 책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이 나아갈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은 계시로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65장 17절 상반절에 선언한 이사야는 모든 피조물들의 화해와 평화를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 65장 25절 하반절에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사모하며 죄인으로 살기가 더 쉬운 이 거친 세상을 진실로 살고 믿음과 고난으로 삽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으므로 예수도의 보혈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마음들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피조물인 세상 모두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어있는 어떤 것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죽어있는 양심을 살리며 죽어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며 미래에 대한 절망을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피를 막히지 않도록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 먼저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사명이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잉태의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늘 9절인데요. 좀더 많은 인류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사람들의 역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의 피의 역사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미치기를 기대하시며 그러한 거룩한 소원은 그의 자녀로 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그의 신부된 교회와 우리에게 가지는 기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씻음을 받았다면 성한 내가 다시 죄의 진흙탕에 만신창이가 된 더러운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피에 불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의 보혈의 은총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보혈이 잘 흘러야 합니다. 이 말이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흐르는 혈관에 다른 것들이 쌓여서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결국 약한 실핏줄이 터져서 건강을 잃게 되는 비극의 시작이 동맥경화라는 요즘 흔한 질병입니다. 결국 혈류장애, 혈전 형성, 뇌졸중, 심근경색 따위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몸에 동맥경화는 생기는가가 꼭 같은 원리로 우리 교회의 불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식사 습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경계되는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원활하지 못한 운동,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동맥경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참으로 교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원활하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뿐인 한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맥경화의 결과로 뇌졸중이 되면 결국 우리의 한쪽 지체는 마비되고 끌고 다녀야 되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데 말하는 것이 기쁘지 않지만 반신불수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덩치는 거대하게 크면서도 생명의 이유가 되는 예수도의 보혈의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 지체장애를 가진 모습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말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